안녕하세요. 또 부족한 저 이렇게 매년마다 불러주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초대해 주신 홍유신 목사님, 그 다음에 당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홍 목사님도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신실하게 피를 목사님과 함께 너무나 신실하게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 그런 목회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양떼를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 역사 중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바울이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그저 이론적인 학술적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풍성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가 괴인 중에 죄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여기서 세 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세 가지 다른 죄가 아니라 한 죄의 세 가지 면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죄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가장 큰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항상 이 죄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또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이 죄를 세 가지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가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함은 즉 주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요세미티 같은 곳에서 캠핑을 하면서 아기 곰들을 보면은 그거 귀엽다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어미곰, 아주 화가 난 포악하고 무서운 어미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바깥 사람들이 성도가 약하다고 얕보고 핍박하면 그 뒤에는 만군의 주님이신 여호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 핍박하면 주님은 이것을 자기 자신을 향한 모독으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은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원수를 좀 갚아주시겠나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도 그가 막상 죽도록 고생하고 있으면은 치근한 마음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아주 겁없이 까불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힘껏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된 스데반과 다른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어떤 군인이 자기 아군을 쏴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의 죄와 과거의 포로로 산 것은 아니죠. 그가 자기의 죄를 망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후회와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산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디프레스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자기의 몹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더 큼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가 기억날 때 절망으로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워져 더 열심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말했듯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나게 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면은 오히려 사탄의 장례를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치욕과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모르는 죄인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때 보면은 막 여러 명을 죽이고 나서도 재판장에 와서도 아무 부끄러움을 오히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 혐오스럽죠. 근데 그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게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독선적이고 아직도 남을 쉽게 정죄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잊어버린 성도입니다. 은혜는 겸손함과 감사함의 씨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겸손히 섬기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을까요? 이 말은 그가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교회를 핍박한 자로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말했습니다. 이 말이 믿겨집니까?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더 멀리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의 거의 반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에는 그가 자기가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말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보다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유대인으로서 전에는 이방인들을 더러운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 이방인들까지 다 합쳐서 개보다 못한 그 더러운 그 이방인들보다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폴팟, 그리고 북한의 김씨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조금 전에 나열한 역사의 모든 폭군들,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개혁하고 실천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폭군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 아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중에도 데오빌로 교회는 좋은 말씀으로 잘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자기가 바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행한 악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어이없게 여기는 때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꿇어앉아 주님의 뜨거운 보혈의 피를 느낄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지워나갈 때 어떻게 오 주님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침대 옆에서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교도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잡혀 투옥된 죄인들과 아직 체포되지 않은 죄인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검사가 여러 요원을 써서 밝힐 수 있는 모든 죄들보다 하나님만이 밝히실 수 있는 더 많은 죄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체 오래 참으심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바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떠한 큰 죄인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죄인인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바울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 반대죠. 자기가 객관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방편이라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인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들, 저와 성도님들만을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한 백성의 마지막 사람이 구원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작건 간에 여러분은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관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그 관계라는 다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가정을 맺고 그 가정에서 언약의 자녀들이 생기고 그 언약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또 자녀를 뿐만 아니라 자기네 친구들과 자기의 아는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커다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함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내 형은, 내 삼촌은, 내 고모는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나 죄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쉬워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친척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은 너무나 잘하니까 쟤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강퍅해. 벌써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하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저 사람은 아무래도 택함 못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와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안전한 것들은 기도하기가 쉽죠.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개혁주의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가장 선하고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구원을 받고 받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아는 것 같이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누구는 믿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누구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했지만 그건 참으로 지극히 드문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궁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미쁘신 말씀,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너무나 벅차서 하던 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연성의 두 화학물질이 만났을 때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떠나서 천국과 이 세상의 커다란 틈을 넘어서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의 무한한 간격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약한 몸에 한계를 걸머쥐셨습니다. 왜요?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치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덧입으시고 하잘것없는 인간의 손에 말할 수 없는 조소와 고난과 고문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는 벌거벗은 바 되셔서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하나님으로 버림받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악인들로부터 악담을 받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한쪽입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악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격돌했을 때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바울의 발길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의 인생의 진로를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로 180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의 고귀한 부르심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과거의 삶이 아닌 영혼을 구하는 고귀한 그러한 일에 전력을 쏟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바울의 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의 목적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교의 목적이 예배, 곧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저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찬양이라면, 그리고 선교가 구원을 전하는 것이라면 구원의 목적도 예배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찬양과 경배의 시편들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이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150편이 있지만은 시편이 다섯 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도 어떻게 끝나죠? 계시록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라면은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도, 신학의 목적도 예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존 스탓이라는 목사님은 예배와 찬양이 없는 참된 신학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초연하고 과학적인 관찰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바울에게서 보는 것 같이 참된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항상 예배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개 숙임에 있다. 핸들리 무 주교가 19세기 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가 없는 신학과 신학이 없는 예배 둘 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와 헌신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벤 후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란 예식화된 신학이다. 그리고 신학은 사색적인 또는 생각하는 예배다. 여러분, 지금 신학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학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누스라는 분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질은 우리 신학의 질을 나타내고, 우리 신학의 질은 우리 예배의 질을 나타낸다. 신학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라면 모든 성도는 신학에 정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과학을 하듯이 할 수 없죠. 우리는 전인격적, 신학이 전인격적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연구를 받아 마땅한 대상이긴 하지만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일러 스미스라고 하고 헤더 브라운이라는 플로리다에 사는 두 기독 사립학교 고등학생들이 한두 달 전에 그 바닷가에 갔어요. 친구들과. 그래서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 물살에, 립타이드라는 게 있죠. 물살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 둘 다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운동선수들이었는데 너무나 물결이 세가지고 해변가로 돌아가지를 못해서 거의 두 시간을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 위에 떠있는 그 부표를 향해서 이렇게 수영했는데 그것도 물결이 너무 세가지고 다가가지 못하고 드디어 두 시간 만에 이제 타일러의 다리에 막 두 다리에서 쥐가 생겨서 시작했을 때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그때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식구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처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난데없이 한 200야드 떨어진 곳에 배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 배의 선장이던 에릭 와그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끄러운 바람과 파도와 엔진 소리 위로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봤더니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표류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 배가 오니까 이제 살게 되었구나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배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니까 이 두 학생이 너무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옆에 보니까 그 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배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너무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학생들이 플로리다에 살면서 또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많은 배들을 봤겠죠. 어쩌면 자기들이 커서 자기들도 배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구조 이후에 그들은 배들을 그저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학술적으로 볼 수 없었겠죠. 그뿐입니까? 그들은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적어도 밥 먹을 때만은 하루에 세 번씩은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면서 아멘 했겠죠. 아멘. 하지만 이 극적인 구조 이후에 그 아멘이라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버릇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멘 할 때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그 배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극적으로 구조받았으면 나도 그렇게 아멘 할 때 신실하게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들이 겪었던 너무나도 극적인 구조보다 여러분들은 더 귀한 구조를 당했습니다. 바다에서 익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만 바다에서 구조되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뜻밖의 다가온 아멘이라고 불리는 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두 학생의 구조를 위해 그 배의 선장이 치른 희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의 온갖 고난과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구원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의 선장이신 주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서 그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의 구주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시야는 더욱더 넓어져서 무한하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찬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구원자 이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그의 삶과 사역의 후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의 찬양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깊어서 우리가 영원히 상고하고 더 많이 알아도 우리는 그 은혜의 끝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25년째 그 New Life Presbyterian Church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깊고 놀랍기 때문에 25년이 지난 해 후에도 똑같은 말 번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과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끝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기가 식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찬양이 그가 편지 쓰는 중간에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을 많이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문득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하던 일 계속하지 못하고 그것을 스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많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갖고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겹겹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지만 하루에도 종종 우리의 바쁜 일과를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면 거짓을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우리의 그 물질적인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더 놀라운 현실들을 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닷가에 가보면 이렇게 펠리칸들이 있는데 큰 새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 선셋 때 해가 질 때 이렇게 가보면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라호야 쪽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또 어떤 사람 외로운 사람 나도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고서 보면서 이렇게 선셋을 보면서 괜히 그냥 무드잡고 그러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옆에 보면은 그 펠리칸들이 앉아가지고 또 선셋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둘을 보고 있으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인간과 동물들이 다른 게 무엇일까? 둘 다 선셋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펠리칸들도 너무나 경건한 모습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뭘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 펠리칸은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펠리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펠리칸과 똑같은 것만을 보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선셋을 보면서 저게 아름답다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셋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손길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끼며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일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다시 들음으로 인해 가슴 벅찬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은혜가 주어졌는지 서로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당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과분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왜 제겐 저런 인간들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남편입니다. 너무나도 과분한 아내입니다. 너무나도 과분한 자녀들입니다. 너무나도 과분한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찡찡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께 송영으로 살아감으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며 축복임을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저의 죄를 생각하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살리시면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의 크심을 나타내게 하심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은혜를 매일매일 깊게 더욱더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복음의 다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데오빌로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신 그 사람.